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한 대 묶은 이른바 통합 제재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주 하원과 상원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히 헌법에 어긋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법안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법안이 행정부의 융통성을 제한함으로써 미국인들을 위해 좋은 합의를 이루게 힘들게 만들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더욱 가깝게 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왔지만 국가적 통합을 위해 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 관련해 원유와 석유 제품 수입을 봉쇄하고 북한 노동자의 고용과 선박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미 공군은 2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ICBM을 시험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입니다. 미 공군 35주 비행단은 성명에서 2일 오전 2시 10분에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를 발사해 목표물을 명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미사일을 발사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특히 북한이 두 번째 ICBM을 시험 발사한 지 며칠 만에 이루어져 관심을 끌었습니다. 공군은 그러나 성명에서 이번 시험 발사가 최근 북한의 행동에 대한 대응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무역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중국의 무역 불공정 행위에 관한 조사를 조만간 지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며칠 안에 이에 관한 공식 발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1974년에 제정된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를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두 명의 상원의원들이 2일 합법 이민자 감축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톰 고튼 의원과 데이비드 퍼드 상원의원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족 이민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은 수십 년간 저숙련 이민자의 문호를 열어왔다며 새 제도는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과 기술자를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현재 10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 숫자를 향후 10년간 50%가량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실시된 남미 베네수엘라 재은의회 선거에서 100만 표 이상이 조작됐다고 투표 시스템을 제공한 회사가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베네수엘라에 자동 투표 시스템을 제공해온 스마트매틱의 안토니오 무지차 최고경영자는 2일 런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무지차 회장은 깊은 유감이지만 투표수가 조작됐다고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 국가선거관리위원회는 808만 9천여 명이 투표해 41.5%의 놀라운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야당은 이 같은 발표를 환영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4개국은 이란이 최근 로켓 시험 발사를 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4개국을 대표해 2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은 이란의 로켓 발사가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은 지난달 27일 인공위성을 우주로 실어 나갈 수 있는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8월 3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 보유 불가를 이해한다면 어느 시점에 북한과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We thought the appropriate thing to do first was to seek peaceful pressure on the regime in North Korea.
미국은 다음 주 필리핀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더욱 고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국방당국은 2일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최대한 높이기로 했습니다. 북한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낮 최고 33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전 해상이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북한과 어느 시점에 대화를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한다면 북한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미국 등과 대화할 의지를 갖도록 평화적 압박을 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북 접근법으로 꼽았습니다.
We felt the appropriate thing to do first was to seek peaceful pressure on the regime in North Korea.
하지만 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갖는 한 북한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화의 조건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무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북한과 대화하는 건 생산적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We don't think having a dialogue where the North Koreans come to the table assuming they're going to maintain their nuclear weapons is productive.
틸러슨 장관은 미국은 북한 정권 교체나 붕괴, 한반도 통일의 가속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38선 이북으로 미군을 보내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지도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reaffirmed our position towards North Korea that what we are doing, we do not seek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적이나 위협이 아니지만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위협을 가하는 만큼 미국은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북한에 전달하려고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어느 시점에 북한도 이 점을 이해하길 바란다며 미국은 북한과 마주앉아 그들이 추구하는 안보와 미래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미래에 대해 대화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hope that at some point they will begin to understand that and that we would like to sit and have a dialogue with them about the future.
그러나 틸러슨 장관은 대북 옵션이 제한적인 만큼 미국은 북한 정권에 한층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 정권에 압박을 가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며 북한과 생산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북 영향력을 발휘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upon them to use that influence with North Korea to create the conditions where we can have a productive dialogue.
틸러슨 장관은 북한 상황에 대해 중국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만이 비난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는 중국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북한 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하고 고유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은 다음 주 필리핀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더욱 고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또 틸러슨 국무장관이 ARF에서 북한 외무상을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소전 선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대행은 2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다음 주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에서 북한과 별도로 접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튼 차관보대행은 이날 틸러슨 장관의 필리핀과 태국, 말레이시아 방문과 관련한 사전 전화브리핑에서 틸러슨 장관이 북한 외무상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번 ARF회의에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합니다. 선튼 대행은 이번 ARF 회의에서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북한 외무상을 겨냥한 매우 강력한 외교적 고립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진지한 대화에 나설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what we're trying to do is galvanize this pressure and isolate North Korea so that it can
북한에 대한 압박과 고립을 강화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따른 기회 비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선튼 대행은 미국은 북한이 계산법을 바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에 관한 진지한 대화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압박이 효과를 발휘해 북한 정권이 핵과 탄도미사일 보유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는 점을 깨닫고 국제사회와의 진지한 대화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은 미래의 일이며 지금은 북한 정권이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을 바꾸도록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튼 대행은 강조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 선튼 대행은 미국이 북한을 ARF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했음을 확인했습니다.
I think what we have been sort of looking at is having a serious discussion of, you know, what
미국은 ARF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진지한 논의를 해 왔다는 겁니다. 선튼 대행은 앞으로 계속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선튼 대행은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중대하고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며 하지만 중국이 기존 제재를 이행하고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더욱 신속한 행동과 보다 명백하고 빠른 결과를 보기를 원한다며 아직 이런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선튼 대행은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보내느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다며 이른바 코리아 패싱을 거론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충분하게 거의 매일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과 충분히 논의했고 합의가 됐다며 이후 상황을 주시하면서 앞으로의 전략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리아 패싱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국방당국은 2일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최대한 높이기로 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방공 능력에 강한 신뢰를 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국방당국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의 시험 발사에 대응해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최대한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3국 국방당국이 북한의 화성 14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일 화상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는 공동 보도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계획은 동북아 지역과 미국의 평화와 안정에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3국 국방당국은 또 북한의 이번 도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3국 대표들은 이와 함께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증대시키고 3국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국 국방당국 화상회의에는 미국의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아태안보 차관보 대리, 한국의 장경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 그리고 일본의 마에다 사토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한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방공 능력에 강한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2일 주한미군 사령부 웹사이트 게시문에서 최근 실시된 사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시험은 이전의 요격시험과 함께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된 사드의 북한 위협 격퇴 능력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강화해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은 지난달 11일 알래스카주에서 사드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표적 요격시험을 성공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도 표적 요격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번 사드 요격시험이 15번째, 16번째 성공적인 시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아직도 사드의 성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신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주한미군은 북한의 화성 14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앞두고 전라북도 군산 공군기지에서 탄도미사일을 공중 파괴하는 패트리엇 체계의 운용 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에 따르면 주한 미8군 예하 제1 방공 포병연대는 지난달 23일부터 한 주 동안 군산 공군기지에서 패트리어 체계 운용에 관한 실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주한미군은 요격미사일을 발사한 뒤 최대한 효율적으로 재장전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패트리어 체계는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기지 등 특정 구역을 보호하는 거점 방어 방식으로 넓은 영역을 보호하는 지역 방어 방식의 사드 체계와 구별됩니다. 패트리어 체계의 요격 고도는 PAC-2가 15에서 20km, PAC-3가 30에서 40km로 이들을 요격 고도 40에서 150km인 사드와 함께 운용하면 다층적 방어망을 구성해 적 탄도미사일 요격률을 높이게 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필리핀에서 다음 주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에 미국과 한국, 일본, 북한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둘러싼 팽팽한 외교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이 오는 6일에서 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연쇄회의에 참석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강 장관이 참석하는 아세안 관련 연쇄회의는 6일 열리는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비롯해 7일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EAS, 그리고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회의 등입니다. 강 장관은 이번 연쇄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국가 등 모두 15개 국가와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북한 미사일 대응 논의를 위해 미한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한 양국은 북한에 대한 억제 전략은 물론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고 대화로 복귀시킬 공동의 전략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한 굳건한 미한 공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의 2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도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한 양국이 핵과 미사일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조하고 있다며 이번 ARF에서도 북핵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ARF엔 북한 리용호 외무상도 참석하는 만큼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도발을 둘러싼 주요국들의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보단 대화를 통한 해법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용호 외무상은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무기와 ICBM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거듭 주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경화 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의 만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북한이 대놓고 미국과의 대화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남북 간 대화를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결과는 얻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배정호 박사입니다.
대화는 할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접촉이 있다도 큰 기대는 못할걸요. 여운을 남기겠죠. 북한 입장에서도. 뭔가 뭐 남한하고 뭐 대화할 수는 있다 식으로 뭐 북한도 국제사회 심리전에서도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북한이 발벗고 나서나 미국하고 지금 하려고 그러지. 미사일 보유국으로서 체제 안정받아가지고 그 핵미사일 인정받고 그걸 동결시키고 지금까지 인정받고 미국부터 제재 다 풀려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좀 미국하고 접근해가는 거. 김정은이 원래 전략 기조죠 이게 지금.
한편 이번 ARF에서의 이 같은 치열한 외교전의 결과는 ARF 의장 성명에 반영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ARF 의장 성명에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도발을 멈추도록 하는 건 물론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행정안전부는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행정기관장을 비롯해 시도지사와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로 예정된 2017년 을지연습 준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을지연습은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와 정부 차원에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대비 계획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1년에 한 차례 전국 단위로 실시됩니다. 을지연습은 지난 1968년 1월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 사건을 계기로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그해 7월 태극연습이란 이름으로 처음 실시됐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북한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추진 중인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북한에 잇따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 결의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논의는 통상 미국과 중국이 주도적으로 협상한 뒤 러시아 등 다른 이사국들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이번처럼 러시아가 결의안 논의 초반부터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건 처음입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I think that the true test will be what they've worked out with Russia that Russia comes and tries to pull out of that. So that
헤일리 대사는 지난달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가 중국과 대북 결의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결의안 초안에 대해 두 나라가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변화는 그동안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진행되던 안보리의 북한 관련 논의가 미국 대 중러 구도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 달라진 러시아의 태도는 다른 곳에서도 엿보입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4일과 28일 북한이 발사한 ICBM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8일에는 북한의 미사일을 IRBM으로 보는 자신들의 분석 결과를 이례적으로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헤일리 대사는 지난달 5일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따로 발언권을 요청해 러시아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Not only has the security, as the Secretary General said this was an ICBM, and the U.S. has said this is an ICBM, North Korea has said this is an ICBM. So if you need any sort of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은 물론 북한마저 ICBM이라고 말하는 등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정보를 러시아가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한 목소리를 내면서 미국을 겨냥한 강경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야망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미국과 몇몇 다른 나라들의 시도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제안을 제시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the Trump administration pushed China, Russia is pulled China back.
주펑 중국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밀어붙일 때 러시아는 중국을 다시 끌어오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게 러시아의 외교적 이득을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펑 원장은 또 러시아는 북한이 영내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위험 요소가 되는 걸 원치 않으며 이 때문에 최근 북한 만경봉호에 블라디보스톡 운항을 허가한 러시아의 조치는 작지만 많은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도 러시아 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각을 세우는 주요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현재 미국은 안보리의 새 결의안에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이나 해외 북한 노동자 송출 금지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러시아와 관련이 있는 분야들입니다. 올해 4월까지 러시아의 대북 석유 수출은 약 230만 달러어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약 74만 달러어치가 수출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또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를 약 5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기사들을 잇따라 내보내고 있습니다. 북핵 책임 논란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도 갈수록 험악해지면서 북한이 관련국들 사이를 이간하려는 외교 전술을 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시한탄을 안고 있는 러미 관계라는 제목의 글에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이에 대응한 러시아의 미국 외교관 무더기 추방 그리고 미국 외교자산 압류 조치의 배경을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이 글에서 다뤄진 미러 간 외교 갈등은 미국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말기인 지난해 12월 말 미 대선에서 러시아가 민주당 측 인사들의 전자우편을 해킹했다는 정보와 관련해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하고 러시아 공관 시설 두 곳을 폐쇄하는 등의 제재를 한 사건에서 비롯된 겁니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24일자 정세 해설 기사에선 미국이 러시아 주변 나라들의 무력을 증강하는 등 러시아를 자극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지금처럼 계속 나간다면 결국 두 나라가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지난달 27일 미러 갈등 양상을 전하며 미국이 독선적인 대외 정책을 추구한 때문에 외교 분쟁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핵 고도화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심해지고 있는 북한이 미러 갈등을 부채질해 러시아와의 결속을 도모하려는 외교전을 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특히 북중 관계가 지금 상당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보리 이사국의 주요한 행위자인 러시아와 미국을 이간질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러시아와의 관계를 확대함으로써 자신들이 입지를 넓히는 그런 전략을 당연히 펼 수밖에 없죠.
북핵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골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발사 도발과 관련해 워싱턴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31일 북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며 만족스러운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국과 북한이 쥐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의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1일 베이징에서 열린 건군 90주년 기념 경축대회 연설에서 인민해방군이 항미 원조 전쟁에서 승리해 국위를 떨쳤다고 강조했습니다. 항미 원조 전쟁이란 북한을 도와 미국이 저항한 전쟁이라는 뜻으로 6.25 전쟁을 일컫는 말로 중국의 반미 감정을 드러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북한이 미중 간 대북 제재 조율을 방해하기 위한 외교 전술을 암암리에 펴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미중 간의 갈등 국면을 상당히 격화시키고 북미 간의 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여전히 중국으로부터 북한이라는 존재를 중요시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략을 짜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과거 미국과 구소련과의 동서 냉전을 연상케 하는 신냉전 구도가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는 그러나 미중 사이에 구축된 광범위한 상호 의존적 관계를 고려할 때 신냉전 구도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냉전에 유사한 용어로 가려면은 결국은 미중 대립구도가 격화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미소 시대에는 상호 의존이 아닌 적대적 대립이었지만은 현재는 미중이 대립구조로 간다고 해도 그것이 상호 의존에 기초한 대립적 긴장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이것을 신냉전이란 말로 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죠.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북한이 한반도 주변국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이간책을 펴므로써 현 국면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라며 한국 정부로선 대화와 제재 모든 방안을 놓고 미국과 보다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사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의 시간입니다. 1958년 8월 북한 정권을 충격에 빠뜨린 모스크바 북한 유학생들의 집단 망명 사건이 발생한 지 꼭 59년이 됐습니다. 당시 북한 유학생들은 김일성 우상화에 반대해 사상투쟁을 벌이다 망명을 선택했는데요. 이들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김종훈 씨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먼저 6.25 전쟁을 일으켰다는 진실을 안 뒤부터 유학생들 사이에 반감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째는 일본 국민이었죠. 일본 국민. 일본 식민지 시대는. 두 번째는 북조선 국민이었지, 북한 국민. 그 다음엔 러시아에 와서는 무국적 국민, 공부할 때는. 그 다음엔 러시아 국민이 됐지, 소련 국민. 지금은 카자흐스탄 국민입니다. 이렇게 국민권이 다섯 번이 변경됐습니다. 하여튼 제일 불행한 역사의 희생이 된 인물이죠, 역사도.
노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난 거기 가면 그 제일 먼저 잡혀서 죽어요. 저 북한에 가게 되면 아직 그 영원하죠. 김일성을 건드린 놈인데 뭐 김일성을 살인 방어자라고 전쟁 방어자라고 제일 그 가짜 김일성이라는 걸 막 중앙당에다 편지 쓰고 한 그게 다 남아 있는데 중앙당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내는 공개 소환 해가지고 김일성이 왜 내 그런 놈인가 하는 걸 거기다 다 적어서 그 보냈어요.
노인에게 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통일이 되지 않으면 조국에 영원히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일까? 그의 이름은 김종훈. 한반도에서 4,000km나 떨어진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 살고 있습니다.
32년 정월 초하루니까 31년생이나 다름없죠. 31년생이나.
황해남도 해주 출신인 김 씨는 지난 1958년 평양을 충격에 빠뜨렸던 모스크바 북한 유학생 집단 망명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58년에 그 망명했으니까 58년도 와 반세기가 훨씬 넘고 인든 인간으로서 인든 그
당시 소련 전연맹 국립영화대학에 유학 중이던 북한 학생 10명 가운데 8명은 북한의 김일성 개인 숭배와 독재 움직임에 반대해 소련에 남아 투쟁하기로 결정합니다.
소련 20차 당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스탈린의 개인 숭배를 비판하는 그런 당대회가 있었지. 스탈린을 막 비판했지. 그와 관련해서 조선에서는 이 김일성을 비판하기 시작했지. 그 연안파가 그래가지고 몽땅 다 망했지. 김일성 비판하다가.
1956년 2월 니키타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소련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스탈린 우상화와 공포 정치를 강하게 비난한 이 역사적 사건은 북한 유학생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서 이제 스탈린의 개인 숭배가 비판되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있던 연안파, 그 최창익이라든지 뭐 봉주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당시 또 러시아 주재 그 모스크바에 있던 그 북한 대사가 이상조라고 연안파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북한 조선노동당도 이제 개인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이제 연안파를 중심으로 소련파랑 같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때 그 연안파와 소련파를 치는 거죠, 뭐. 그게 8월 용파 사건이죠, 뭐.
김정훈 씨는 같은 학교 유학생이던 허웅배 씨의 아버지가 연안파 핵심 인물로 숙청되자 허 씨가 우상화 비판 투쟁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대 처벌을 우려해 쉬쉬하던 다른 유학생들도 이후 적극 동참했습니다.
북조선에는 민주주의가 없고 개인 독재고 말이야 그 가면서 그 김일성 정권을 비판했지. 김일성은 나쁜 놈이다. 왜 그렇게 뭐다 숙청하는가 하고서 이렇게 동기가 돼서 싸움이 시작됐죠. 그래가지고 영화대학 몽땅 다 일어나가지고 말이다. 홍배를 말이야 적극 지지하고 나섰지. 아무리 그 인전 말할 때가 됐다. 인전 때가 왔다. 우린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자. 왜 김일성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인간이며 전쟁을 시작한 놈이고 그다음에 그 뭐라고 그럴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인다는 거. 그걸 막 폭로하기 시작했지. 그 김일성 자신도 가짜 김일성이라는 거. 거기서 막 들고 나와서 말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린 조선에 나가긴 다 틀렸죠.
김 씨는 특히 6.25 전쟁에 관해 얘기할 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인민군 포병부대 소대장으로 3년간 참전해 사단장 부관까지 지낸 그는 소련에 가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몰랐어요. 예. 우리는 정의의 전쟁에 우리 무고하게 저 일하는 그 우리 나라를 말이다. 국방군이 그 갑자기 쳐들어왔고 내중에는 그 뭐야 저 16개의 무장 간섭자들까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난 소대장으로서 자기 대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이다. 외래 무장 간섭자들에게 말이야. 뭐 죽으면 죽었지. 그 우리나라를 그 뭐야 그 그냥 내줄 수 없다고 말이다. 이런 마음으로서 우린 투쟁했습니다. 3년 동안.
북한 유학생들 사이에 김일성 정권에 대한 강한 배신감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 러시아에 와서 이러저러한 문헌을 조사해보고 참전자들과 얘기해보고 그 다 얘기해보고 통한 결과 결국은 그 전쟁은 북한이 먼저 시작했다는 걸 그때야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 그때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이렇게 속였는가. 자기네들이 전쟁을 도발하고선 왜 그 남이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김일성이 낸주에 그 자기 그 책임을 그 면하기 위해서 그 남노파, 그 다음에 소련파, 그 다음에 연안파, 갑산파 이런 거 사람들을 그런 걸 다 잡아 없애 치웠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심과 능력을 인정받아 유학길에 올랐던 김 씨와 친구들. 하지만 진실을 알아가면서 김일성 우상화 반대 투쟁에 나섰고 결국 반당, 반혁명 세력으로 몰려 조국에 돌아갈 수 없는 운명을 맞습니다. 안찬일 소장은 이들의 투쟁이 김일성 독재 정권에 대항한 사실상 최초의 청년 학생 저항 운동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밖에 있었고 북한 밖에 있으니까 나름대로 뭐 저항을 한 거죠. 최초에 보면 청년 학생들의 저항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죠. 뭐 그러니까 원조 내지는 뭐 시조죠. 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유학생들은 소련이 이를 받아주지 않으면 붉은 광장에서 분신 자살하겠다며 버텼습니다. 소련 정부는 유학생들의 우상화 반대 운동에 공감했지만 공산동맹인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공식 망명 대신 거주권만을 허가했습니다. 또 김 씨 일행이 김일성 정권에 대항해 반정부 투쟁을 벌이는 걸 막기 위해 이들을 동서남북 각지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망명을 해서 그 다 같은 데 남아가지고 같이 투쟁을 계속하려고 그랬는데 이 소련 정부에서 우리를 배치할 때 어떻게 배치한지 알아요? 한 사람은 이루쿠츠크, 이루쿠츠크 쫙 그 뭐야 그 동쪽. 두 번째 사람은 스탈린그라드 쫙 서방. 나는 저 북극권에 있는 저 무르만스크로 또 한 차군 바르나울로 보내고 이렇게 다 우리들이 모이지 못하게끔 말이죠. 여러 군데로 이렇게 배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모일래야 모일 수도 없고 갈래야 갈 수도 없고 볼래야 볼 수도 없고 그렇게 일생 동안 그렇게 다 흩어져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다 늙어 죽고 말았어요.
동무들과 가끔 서신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격려했지만 대륙의 삶은 고독했습니다.
1년이 10달이 겨울이고 나머지가 봄입니다. 6개월 동안이 낮이고 6개월 동안이 밤이고 그런데 한번 살아봐서요. 이 끔끔한 이런 밤중에 말이죠. 별난 생활을 다 했습니다. 외롭고 고향 생각이 많이 나고 부모 생각도 많이 나고 부모님도 다 떠나고 뭐 아무도.
영화 촬영사로 여러 지역을 옮겨다닌 끝에 머리가 휘어져서야 카자흐스탄에 정착했습니다. 다행히 이곳에 일부 동료들이 먼저 살고 있어 가족처럼 지냈고 고려인 부인 사이에 아들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망명한 유학생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고 이제 김 씨 홀로 남았습니다. 냉전 이후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해 눈부신 발전상에 놀란 반면 21세기에도 3대 세습을 하는 북한의 모습에 분노하고 있다는 이 백발의 노인. 그래도 조국 통일 얘기가 나오면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조국 통일을 하는 방침이 뭐인지 알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민간단체를 동원시켜서 고무 풍선에다가 신라면 있잖아요. 그걸 실어서 북한으로 띄우는 거. 두 번째로는 그 38선에다가 확성기 있잖아요. 확성기. 그걸 크게 올려놓고 그래서 자꾸 대북방송을 자꾸 하는 거. 그 두 가지밖에 더 있어요.
90살을 바라보는 이 노인의 마지막 소원은 통일입니다. 북한의 사상의 자유, 나라 안팎을 자유롭게 오가는 세상이 오면 조국에 돌아가 동료들의 숭고한 뜻을 꼭 알리고 싶다는 김종은 할아버지. 이영만리 먼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서인지 할아버지는 계속 고향이 너무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어찌 그 조국을 그리워하지 않겠어. 그게 우리 부모 형제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어린 시절에 자란 같이 자란 그런 친구들이 있는 고향이 어찌 그립지 않겠어요.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의 통일 관련 단체에서 일하며 한반도 통일에 작은 힘을 보태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통일과 나눔재단에 일하고 있는 외국인 청년들을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광화문 통일과 나눔재단의 외국인 청년 4명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홍콩 그리고 뉴질랜드 출신의 청년들입니다.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이곳에서 일하게 된 이 외국인들은 한반도 통일에 도움을 줄 방안을 연구하고 통일과 나눔재단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과 나눔재단 강혜영 씨입니다.
저희 통일과 나눔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저희 자체 프로젝트로 글로벌 역량 강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저희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리고 특별히 동북아시아에서도 저희 통일 과정과 또 통일 이후에 이 시대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우리가 정말 좋은 통일을 향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차원에서 글로벌 역량 강화의 차원에서 저희가 외국인 인턴 분들을 채용을 해서 이번 방학 동안 연구 및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다양한 한반도 통일의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그 안에서 각 국을 담당을 했어요.
통일과 나눔재단은 통일 나눔 자금을 조성하고 다가올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민간 단체입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은 미국에서 온 네이트 컬커프 씨, 그리고 러시아에서 온 크세니아 바흐티아로바, 홍콩에서 온 양 아이민 씨, 또 뉴질랜드에서 온 니콜라스 트릴러 씨입니다. 네 사람 모두 한국에 오기 전 한국의 문화와 드라마 그리고 가요에 많은 관심을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의 역사와 분단의 현실도 알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에서 온 크세니아 씨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관심이 점점 많아졌고 이제 한국어와 한국 문학뿐만 아니라 뭐 정치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했어요.
크세니아 씨는 이 재단에서 일하며 한반도 통일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통일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 상황에서 통일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미국에서 온 네이트 컬커프 씨는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남북관계와 국제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통일은 어려운 문제지만 많은 준비를 한다면 꼭 이루어질 것이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일하면서 그 느낀 것은 통일 원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그 이거 통일 문제는 그 네, 우리 다 평화로운 해결 그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 준비 많이 해야 하고 그 어렵지만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인턴이 끝나도 앞으로 북한이나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연구를 이어나가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그 계속 그 북한이나 통일 관련된 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그냥 솔직히 해결할 게 너무 많아서 다 잘 알아보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 미국이나 다른 나라 그 외 통일하는 거 중요한지 알려주고 싶어요.
뉴질랜드에서 온 니콜라스 트릴로 씨는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와 비슷한 부분이 더 많아서 흥미를 더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가 6.25 전쟁에 참전해 한국을 도왔다는 사실과 남북의 분단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서 한국에 와서 통일과 나눔재단처럼 미래의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고도 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 하는 일로 제 전공이랑 좀 비슷해서 인턴을 하기 전에도 통일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생각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인턴 해보니까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냐면 완전 복잡하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할수록 아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마 통일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홍콩에서 온 양 아이밍 씨는 한류 팬으로서 남북한 뉴스를 챙겨보다 한반도 분단 상황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남북한 문제는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세계 평화와 관련한 문제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통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홍콩에서 사람들은 남한의 K-POP 아니면 드라마 만 관심이 많아요. 남북한에 대한 신경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저도 남한에 와서 지금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다니고 있고 남북한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한 후에 관심이 생겼어요. 생각하기에는 남북한 이 문제는 한국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 세계 평화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말고 국제 유학생들이 아니면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관심이 많이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외국인 청년들은 9월까지 통일과 나눔 재단에서 일하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각국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낮 최고 33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의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중강, 강계에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25도, 낮 최고 33도. 남포 아침 최저 25도, 낮 최고 33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 29도, 수풍 아침 기온 23도, 낮 최고 30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22도, 낮엔 30도, 희천 아침 기온 23도, 낮 최고 3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5도, 낮 최고 30도, 용현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32도, 개성 아침 최저 25도, 낮 최고 33도입니다. 함경남도, 함경북도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해산, 풍산, 삼지연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22도, 낮 최고 28도, 풍산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5도, 청진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26도입니다. 운기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25도, 삼지연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5도 예상됩니다. 해상도 흐리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전 해상의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8월 3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한 데 묶은 이른바 통합 제재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주 하원과 상원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히 헌법에 어긋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법안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법안이 행정부의 융통성을 제한함으로써 미국인들을 위해 좋은 합의를 이루기 힘들게 하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더욱 가깝게 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왔지만 국가적 통합을 위해 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 관련해 원유와 석유 제품 수입을 봉쇄하고 북한 노동자의 고용과 선박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미 공군이 2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ICBM을 시험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입니다. 미 공군 35주 비행단은 성명에서 2일 오전 2시 10분에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를 발사해 목표물을 명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미사일을 발사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특히 북한이 두 번째 ICBM 시험 발사한 지 며칠 만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공군은 그러나 성명에서 이번 시험 발사는 최근 북한의 행동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두 명의 상원의원들이 2일 합법이민자 감축법안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톰 고튼 의원과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족 이민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수십 년간 저숙련 이민자의 문호를 열어왔다며 새 제도는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과 기술자를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현재 10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 숫자를 향후 10년간 50%가량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0일 실시된 남미 베네수엘라 재원의회 선거에서 100만 표 이상이 조작됐다고 투표 시스템을 제공한 회사가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베네수엘라에 자동 투표 시스템을 제공해온 스마트매틱의 안토니오 무지차 최고경영자는 2일 런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무지차 회장은 깊은 유감이지만 투표수가 조작됐다고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 국가선거관리위원회는 808만 9천여 명이 투표해 41.5%의 놀라운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야당은 이 같은 발표를 환영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4개국은 이란의 최근 로켓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4개국을 대표해 2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은 이란의 로켓 발사가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은 지난달 27일 인공위성을 우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페르시아어로 불사조란 뜻을 가진 시모르그 로켓이 중량 250kg의 인공위성을 500km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발사된 로켓의 적재 중량이 얼마였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30개 우량 주식으로 구성된 다우지수가 2일 사상 처음으로 2만 2천을 넘었습니다. 이날 개장 직후 70포인트 이상 오르며 2만 2천선을 돌파한 다우지수는 52포인트 오른 2만 201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121년 역사의 다우지수가 2만 2천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낸 애플이 5% 가까이 오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